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구를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말씀의 문을 여시고 그 말씀 우리의 속 심령에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주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이를 고친 그 일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그 우리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그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만류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끝냈는데 이 19절에 보면은 또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19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신으로 그렇게 여김받고 인기가 아주 좋았는데 이제 또 갑자기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는 또 그런 핍박을 또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대인이 누군가 하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들을 죽이려고 한 그런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을 이제 초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인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일에 끌어들였다. 그러한 뜻이 초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는 자기들 일에 합세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이 참 지독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안디옥을 떠난 그런 상황이고 또 이고니온을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바울이 돌아오면은 자기들 위치가 위태롭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일을 썼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꼭 이 무리들을 선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선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핍박했냐면은 안디옥의 기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합세에서 바울을 배척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또 선동을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바울을 배척했던 것이죠. 근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루스드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배척하는 방법으로 그 무리들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무리를 끌어들였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도에 대한 온갖 그런 험담을 다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바울을 배척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처럼 선동한다는 것, 이것처럼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냥 나 혼자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와 같은 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죠.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 내 혼자 개인의 감정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나처럼 저 사람을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내가 싫어한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하게 함으로써 그걸 즐기는 거죠. 근데 싫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흠은 다 끄집어내야 되고 험담이라 험담은 다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선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혼자 싫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악한 일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까지도 자기와 덩달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용납하시는 은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을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그 동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에 실려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비록 의도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속에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다른 사람도 같이 미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험담이라는 이것이 습관처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제 이러한 습관이 악한 거다. 이걸 의식하면서 그런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힘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신자로 머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신자는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항상 이런 의식들이 늘상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되고 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관심거리로 살아있지를 못하니까 항상 나오는 것이 옛사람의 본성밖에 없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말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마음이 옛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네가 남 비판하면 남도 너를 비판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비판한다. 이건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비판을 받아야 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 이걸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비판받아야 될 불의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것은 나의 불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주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기 위해서 무리를 자꾸 선동을 했다. 빼놓지 않고 무리를 선동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그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악한 일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애매하게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한 성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걸 보면 아마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바나바가 그 자리에 없었거나 아니면 다른데 피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돌 맞는 그 자리에 바나바는 없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여전히 그 성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성에 들어가가지고 바나바를 만나서 다시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더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세 군데를 갔다 한 군데 갔겠습니까? 아마 차례차례 방문을 했겠죠. 근데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이 다 바울에게 어떤 곳이냐 말이죠. 그 세 군데는 몽땅 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일부러라도 그런 곳은 피해가지고 다니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곳 지방인데 일부러 그곳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울에게 무슨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이 딸지라도 힘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울 바울이 아니거든요. 사실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같은 곳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쨌든 바울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도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처럼 신자들을 복음 믿는 신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같이 맞붙어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배척하는 무리들과 싸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울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관심거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들이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형제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 해가 되고 악한 일, 그런 일에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끌어들일 생각은 애당초 같지를 않은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처음부터 힘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안 가면 되는데 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느냐는 것이죠. 이건 오기도 아니고 객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배척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말로 그들을 권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던 곳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을 했다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복음만 전하는 바울이 핍박받고 돌마다 죽을 지경까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의 결과가 저런 것인가 이리 의심을 품으면서 마음에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란 얘기죠. 마치 우리 주위에 예수밖에 모르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 사는 걸 보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있는 그런 걸 볼 때에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냐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만 전하는 바울이라면은 고난은 그냥 복받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만 위해 살아가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냐 믿음이 뭐냐 이런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걸 다 생각을 했을 때에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내 목숨이 이틀어진 일이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간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는 그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죠. 내 한 목숨 죽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이틀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들어가서 형제들한테 믿음에 거하라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목숨을 건다 그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무모하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도 바울에게만큼은 내 한 목숨보다도 형제의 믿음이 더 소중해지는 그런 마음에서 그 행동이 나왔더란 얘기입니다. 바울의 죽는 걸 두려워했겠습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설령 죽는다고 해도 바울에게는 오히려 기쁜 일이니까 담대하게 위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버린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고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린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 마음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도 그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이어졌는데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이 가신 길을 간다고 말하는 신자들에게 그 바울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죠. 사도들이 살았던 모습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걸 대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는 형제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의 마음이란 얘기죠. 신자가 서로 만나는 것은 서로의 믿음에 도움이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믿음에 유익을 주고 낙심할 땐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위해서 권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한 몸의 관계로 살아가라고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를 모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의 마음이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형제의 믿음에 유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형제의 믿음을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져야 되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재미고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형제의 믿음에는 하등의 도움이나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이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내 자랑은 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훈련과 애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가지고 개모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서 아무 생각 수다들다 헤어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을 얼마나서로 말할 수가 있죠. 꼭 예수란 말이 들어가야 신앙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을 나눈다고 해도 나를 자랑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가 과연 형제의 믿음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자랑하면은 내가 신앙이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다고. 내가 자랑함으로써 형제의 믿음이 해가 되기 때문에 형제 믿음을 위해서 자랑이 나오지 않게 힘쓰는 거다고 어느 게 사랑입니까? 분명히 후자란 말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하지 말자. 이것은 사랑이라 하기가 곤란하죠. 왜? 사랑은 언제나 형제 유익을 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간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자는 어떤 환란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은 그걸 좀 피하거나 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좀 면했으면, 이게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고 없을 수도 없는 필수 과목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도대체 환난이라는 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냐? 우리가 환란 그러면은 일단 고생하는 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부터 좀 버려야 돼요. 물론 환란은 우리의 고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환란 있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뭐 고생을 많이 해야 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한 사람이 들어간 나라라면은 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이제 환란으로 인해 주어지는 신앙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인내, 연단, 소망 이 모두를 다 합해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환란이 있을 때 신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 연약하구나 이걸 보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환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 연약하지 그걸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환란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란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내가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큰 일, 그 환란을 당해야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에서는 주님을 안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자기 방 구하고 있죠. 근데 그 어떤 방법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 속에서 환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연약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결국 마지막 방법은 주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란 존재가 환란이 없으면 뭘 모르냐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없으면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몽땅 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살아가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 붙들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환란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되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서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자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뽑아내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신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환란이란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환란에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걸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게 환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의 환란은 힘에 지나도록 당한 고생이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생이었다. 그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까지 들을 정도로 고생이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안 그런 지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는 것은 그런 환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사실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란이 있게 하신 것이다. 그걸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인도한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시거든요. 하지만 환란 자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를 마십시오. 환란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환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인해서 다른 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리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 신자의 온전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위해서 환란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겪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란의 입장에 이러한 입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또 피할 마음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 속에서 항상 내 마음을 주께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걸 단지 고생이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럴 때는 그 환난을 기뻐할 수가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환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23절에서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힘드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세상 걸 다 끊어버리는 게 금식 기도죠. 그런 의미가.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겠다. 주께 부탁하는 것. 기도하면서 주님께 부탁했다는 것이죠. 환난에서 그걸 배우라 얘기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법을 배우시란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을 천국에 있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난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큰 유익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고 어떤 삶에서든지 간에 주님 가신 길을 더듬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형제에게 유익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남은 인생도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재미있는 것을 고르다 보니까 항상 내 삶이 세상 것으로 즐거워지고 재미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환난이 고생이 있을 때에 그걸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환난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서 어떠한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국께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가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은석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